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안녕하십니까 조미영입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남북한이 지난 15일에 평양에서 처음으로 세계 축구 선수권대회 예선전을 치렀습니다. 2010년에도 두 번이나 남북한이 맞대결을 펼쳤었는데 그때는 북한 당국이 원하지 않아 중국 상하이에서 경기를 치러야 했습니다. 보통 세계 축구선수권대회 예선전이 열리면 같은 조에 속한 나라들은 서로의 나라에 가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물론 해당 나라의 취재단과 응원단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실황 중계도 할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해주죠. 그런데 북한 당국은 한국의 취재단과 응원단이 북한에 들어가는 걸 거부했고 실황 방송 중계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 동포들은 통보문으로 경기 소식을 들어야 했죠. 21세기에 이렇게 축구를 보는 게 어디 있냐? 운동 경기도 이러는데 남북관계는 어떻게 하냐라는 탄식이 나왔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북한 주민들도 경기 참관을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 경기를 기다렸을 평양 시민들에게도 아쉬운 날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정상국가가 아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어반자카파의 서울밤 듣고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북한은 오늘 현재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밖에서는 북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국민통일방송 김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문제에 대해서 좀 준비해왔는데요. 북한을 휩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한국까지 번져서 근데 이제 북한 당국이 남북 공동 방역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 하고 북한도 지금 피해가 만만치 않은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현황과 남북 간의 대응을 좀 비교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한국도 그 붕괴선 일대 지역을 중심으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고 있죠.
네. 지난달에 경기도 파주에서 최초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북한에서는 비루스라고 하잖아요. 네. 감염이 확인된 이후에 지난 10일 기준 14개 농가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벌써 한 달이 이제 더 지났는데 확산 추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 좀 걱정인데요. 그래서 한국 내 전체 양돈 농가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치료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금 확진 판정이 나서 굉장히 지금 고심 중인데 현재 정부가 거의 약간 비상 상황처럼 네. 경기도 고양, 포천, 강원도 철원 여기를 이제 일종의 뭐 임계점으로 완충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여기까지는 차단하겠다. 그 밑으로는 못 가게 하겠다. 이렇게 남하를 막기 위해서 집중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붕괴선 인근 남측 지역에서 발견된 죽은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면서 한국 당국이 아주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사실 이게 그 바이러스 감염 경로를 추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그 특별하게 어디서 들어왔는지 잘 확인이 안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붕괴선 인근, 그러니까 북한하고 접경 지역이죠. 여기에서 죽은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그 바이러스가 검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부터 넘어왔을 가능성이 커져가지고 네. 한국의 국방부 그리고 환경부가 지난 15일부터 붕괴선 접경 지역에서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그러니까 멧돼지가 가지고 들어오는 이 바이러스를 차단을 위해서 야생 멧돼지 포획 그리고 제거 작전에 한 800에서 900명 규모의 이 포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 군인도 들어갔고요. 민간에서도 하고 또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같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붕괴선 남측 지역에 있는 뭐 감시 초소 주변 그리고 민간인 출입 통제선 여기서 뭐 구간에 있는 이 야생 멧돼지 출몰 서식 지역을 대상으로 포획 조치에 들어갔고 보통 이 포획단에는 한 7, 80개 조로 꾸려진대요. 네. 한 10여 명 정도 한 개 조에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민간 사냥꾼도 들어가 있고 군인 여기 이제 멧돼지 감시 장비 운영 요원까지 들어가서 이 포획에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 열병 비루스를 야생 멧돼지가 옮겼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네. 판단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차단 야생 멧돼지 못 내려오게 차단 조치에 들어간 거군요.
네, 일단 이번 포획 조치는 이게 붕괴선 일대 지역을 거의 다 이제 걸쳐 가지고 포획에 들어가는 건데 경기도 파주시, 강원도 화천, 인제, 양구, 고성 철원 연천군, 그러니까 저 동해까지 지금 가는 건데 네.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이 적경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주둔 군단장이 지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주요 거점 위주로 낮과 밤에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돼지 열병이 발생한 지역은 차단 시설을 설치한 후에 합동 포획단을 투입을 해서 야생 멧돼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군대가 조직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합참 의장이 지상 작전 사령관, 그리고 적경 지역 군단장, 군부대 지휘관 다 불러가지고 세부 이행 방안까지 수립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적경 지역에 있는 지방 자치 단체 정부들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뭐 각종 장비를 지원해가지고 이 멧돼지를 통해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더 확산 안 되게 축산농가 피해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총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정말 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네.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자, 근데 반면에 북한도 이제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휩쓸면서 아주 피해가 크다고 알려지고 있죠.
네, 이 한국 국가정보원이 그러니까 북한의 국가 보위부에 해당하는 조직인데요. 지난달 말에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평안북도 돼지가 전멸했다.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북한 전역에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국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 돼지고기가 있는 집이 없다고 불평이 나올 정도로 북한 전역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 문제가 상당히 확산된 징후가 있다고 보고를 했고 또 이 북한이 지난 5월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했다고 국제기구에 신고한 뒤에 방역이 잘 안 됐던 것 같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뭐 북한 당국 차원에서도 나름 조치를 취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한 뒤에 북한 당국이 돼지고기 유통도 전면 금지시키고 해외에서 이 수의약품 소독제를 들여오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7월 이후에 여러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름 당국에서 뭐가 한다고 했지만 방역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북한 당국이 국제기구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했다라고 보고한 게 지난 5월이었다고 하셨는데
네.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보고가 됐나요?
이 소식이 전해진 게 이제 지난 5월 25일 북한 당국이 자강도 우시군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을 했다고 세계 동물 보건 기구에 보고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그 소식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데일리 NK 북한 내부 소식통들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이미 이 국제 기구에 보고하기 전에 돼지 열병이 북한 전역에 확산이 된 상태로 파악이 됩니다.
네.
실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최초로 발병된 지역은 이게 자강도 우시군이 아니고 평양시하고 황해북도 사리현 지역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늑장 대응으로 이게 바이러스가 전국이 확산이 되면서 개인들 집에서 한두 마리씩 키우던 돼지들도 거의 전멸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평양시, 황해남북도,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의 피해가 특히 심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비루스가 번지면서 북한 당국이 뒤늦게 국제기구에 보고한 걸로 보입니다.
네. 북한의 가축 방역 실태가 열악한 걸로 뭐 알고는 있었지만
네.
그렇다고 해도 상황이 지금은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네. 이게 북한 뭐 축산이나 수의 방역 부분이 좀 열악하다. 이건 이제 북한 축산업 에서 좀 일했던 분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실태를 들어보니까요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잔반으로 돼지 많이 키우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도 이렇게
먹다 남은 찌꺼기로.
네, 네. 네. 근데 이제 음식 찌꺼기 사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주요 전파 경로입니다. 근데 북한에 그 돼지 키울 때 이 잔반을 많이 먹인다면서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배합 사료 생산하려면 여러 가지 뭐 시설, 자재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잔반 많이 할 거고 이제 집에서 한두 마리 키우면 더 그러겠죠. 뭐.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돼지 잡을 때 뭐 한국이나 이런 데는 딱 지정된 시설에서 잡고 위생 관리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북한은 이런 돼지 잡는 이런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다 보니까
대부분 집에서 잡죠.
네. 그러니까 네. 저희도 어릴 때 시골에서 네. 그 천에서 잡기도 하고 뭐 들판에서 잡기도 하는데 뭐 이런 피나 뭐 이런 게 것들이, 씻겨 나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바이러스가 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강이나 하천, 우물, 수도가 여기서 이제 도축이 되고 만약에 이제 이 열병으로 쓰러진 돼지들을 잡았다면 주변에도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이제 한국에서는 이걸 살처분이라고 하는데 죽여서 묻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열 처리를 해가지고. 묻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런 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이러면서 북한 전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좀 번졌을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네, 정부 차원의 방역도 문제지만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그 돼지 사육이라든지 처리하는 네.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것도 이 바이러스 확산의 원인이 됐던 것 같네요.
네, 네.
북한 정부 차원에서 방역을 뭐 제대로 못한 게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 그 북한 주민들이 그런 위험성을 인식 못하는 것도 결국 당국 차원에서 제대로 방역 조치를 안 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북한 당국에서도 뭐 신의주나 만포, 자강도, 이 해산 여기에서 돼지고기 유통 금지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게 좀 약간 좀 형식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골목장에서도 계속 돼지고기가 판매가 됐었고요.
그쵸.
좀 철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의 신문과 방송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이런 심각한 주의 조치 이런 걸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다만 하는 게 소수의 이 수의 방역 부문 일꾼들에게 책임을 강조하는 수준 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은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돼지가 죽어나가도 이게 그냥 감기처럼 앓다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한국의 대응은 좀 다르잖아요. 일단 한국은 나름의 이제 단계별 대응 수칙이 있습니다.
네.
정부, 군대, 뭐 지방자치단체가 단계별로 대응도 하고 군부대까지 투입을 해서 비상 대체를 하는 모습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도 이제 이 손을 쓰고 있지만 지금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건 뭐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응에서의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돼지열병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뭐 생활 안정 자금이 지급되거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좀 북한과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무서운 게 치료약 또 없다는 게 정말 무섭고
네.
그리고 발병한 이후에 대처를 잘 못하면 오래 지속될 수가 있다고 하죠.
네.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프리카에서 발견이 된 이후에 1950년대에 유럽으로 상륙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르투갈, 에스파냐, 벨지크, 프랑스, 이탈리아 주요 유럽 국가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국가에 따라서 30년 넘도록 퇴치를 못해가지고
아.
예, 방역 당국에서 상당히 애를 먹었던 나라가 있고요. 특히 이탈리아 이 사르데냐 섬에서는 한 40년 지나도록 잡히지 않아가지고 아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풍토병으로 남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제대로 이번에 대응을 못하면 이게 계속 발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도 주민들 생계와 이게 돼지는
네.
집안에 굉장히 큰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한 마리 잘 키워가지고
네.
팔아서 이 돈으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는데
네.
이렇게 돼지들이 죽어나가면 주민들이 생계에 굉장한 큰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네. 북한에서도 뭐 닭, 돼지 이런 거 집집마다 많이 키우잖아요.
네.
그래서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돼지 한 마리 키우면 한 약 $70 정도 수입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면 쌀 한 100kg 이상 구입할 수 있거든요.
네.
1년에 돼지 두 마리 키우면 4인 가구 기준으로 뭐 좀 어느 정도 식량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돼지 열병으로 돼지가 죽고 돼지 고기 가격이 폭락하면 새끼 돼지 구입했던 돈이며 들어간 돈 이게 안 남잖아요.
그렇죠.
식량도 못 사게
네.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농가들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고 이런 식량 문제 확보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는 집들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를 사 먹게 되는 북한 전체 주민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현재 상황이 북한 경제가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대북 제재가 계속되면서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태고, 올해 또 농사가 올해 상반기에 가물이 있었고 가을에 막 태풍이 막 그렇죠. 왔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알곡 생산량도 지난해처럼 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식량도 부족한데 지금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 돼지고기잖아요. 돼지고기라도 좀 넣어서 국 끓여 먹고 그걸로 단백질 섭취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 영양 상태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군부대 같은 집단 그 배급 대상들, 급식 대상들은 영양 부족 사태를 좀 불러올 가능성도 있고,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뭐 식량도 부족하고 단백질 이런 게 부족하게 되면 면역력도 좀 약화가 돼서 또 여러 가지 그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올 겨울 그다음에 내년에 보릿고개 이런 게 좀 예상되는데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을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계속 한국에서는 공동 방역을 하자라고 북한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힘을 같이 모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이제라도 좀 늦지는 않았어요. 이제라도 북한이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풍토병처럼 정착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도 계속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남북한의 축산업 자체가 위기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좀 손을 잡고 남북한 주민들 특히 축산농가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한국 정부의 이런 협력 요청에 응해서 남북 공동방역에 나서가지고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풍토병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반도에 퍼지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현황과 남북한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북한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김민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선 인민 여러분, 지금 북녘당에서는 인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온갖 탄압에 도탄에 빠져 있는데도 김정은 집권 세력은 인민들의 고통은 아랑곳 없이 전쟁 노름에만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기 마련이며 역사적으로 항상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인민의 뜻이 궁극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은 역사적인 필연입니다. 현재 어렵다 하더라도 이 어려움을 뚫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참된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조그만 일이라도 실천하면서 이 어려움을 참고 뚫고 함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뒤에는 여러분의 뜻을 지지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참된 자유와 해방을 염원하는 수많은 남조선 인민과 뜻있는 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어려운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손잡고 나갑시다.
국민통일방송이 보내드리고 있는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북한의 현재와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기 위해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잘 듣고 계시죠? 노래 듣고 고향 사람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국의 모습 전해드립니다. 이승환이 불러요. 나는 다 너야. 내가 본 한국. 오늘 이야기 서점. 오늘은 교보문고에 왔다. 교보문고란 책을 파는 서점이다. 평소에 책을 많이 보는 편은 아니지만 가끔은 와서 책들을 둘러보는 재미에 한 번씩 들른다. 요즘 어떤 책들이 나왔는지, 또 인기가 많은 책은 어떤 건지에 대해 알아보고 마음에 들면 사가기도 한다. 대학교 근처에 있는 서점이라 역시 대학생들이 많이 드나들었다. 그들은 필요한 책을 스스로 찾아보기도 하고, 또 성격 급한 친구들은 서점 주인에게 문의를 하여 책을 금방 찾기도 한다. 서점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책이 많다. 사방 벽뿐만 아니라 방 가운데 여러 줄을 세운 책꽂이들에는 빈틈이 없이 책들이 빼곡히 들어있다.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길만 남겨뒀을 뿐 서점은 온통 책천지이다. 방 두 칸 중 한쪽에는 한국, 다른 한쪽에는 외국 서적들이 비치되어 있다. 한국 편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건축, 무역, 관광 등 분야별로 세세히 구분되어 있어 자기가 원하는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서점에 오면 특별히 관심 가는 책들이 있다. 그것은 인간 관계에 관한 도서들이다. 특히 설득과 협상과 같은 대화법에 관한 책들이 있는 칸에선 죽치고 앉아 책 하나라도 더 꺼내들고 뒤적거려 본다. 둘러보면 별의별 책들이 다 있다. 외국 도서칸으로 걸음을 옮기다가 문득 낯익은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오스트로프스키의 자전적 소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였다. 북한에 있을 때 유일하게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외국 책 중 하나였다. 그나마도 유년기를 거치던 7, 80년대 당시 내가 소설을 접한 건 책이 아니라 TV에서 방영되던 소련 영화였다. 지금도 주인공 파벨 꼬르차긴의 영상 속 웃는 얼굴이 또렷하게 기억난다. 자본론이라는 책도 눈에 띈다. 한때 남한에서는 금기도서였던 이 책은 2007년도에 돼서야 금기가 해제됐다고 한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체제 존립을 위해 불온서적이라 판단되는 외국 도서를 못 보게 한 건 마찬가지였던 듯 하다. 최근에 북한에서도 책을 팔게 한다고는 하지만 다양한 외국 도서들의 판매를 허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고향 사람들도 마음껏 외국 도서들을 접해 세계에 눈을 뜰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란다. 들어오는 입구에는 요즘 인기 많은 외국 서적들이나 재미있는 책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비치해 놓은 넓은 매탁이 있어서 좋다. 거기에 놓인 책 제목들이 재미있다. 대체로 이런 제목들이다. 힘을 낼지 말지는 내가 결정해.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나는 나대로 살기로 했다. 혼자가 혼자에게.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 평범히 살고 싶어 열심히 살고 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등등이다. 제목들만 봐도 경쟁을 통해 일어나가는 한국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 같다. 살아남기 위한 사람들의 고뇌와 애환이 느껴진다. 그중 마음에 드는 책 하나를 골랐다. 걸어서 출퇴근하는 배우 하정우. 한국의 유명 배우다. 평소 좋아하는 배우는 아니지만 걷기 하나로 어떤 인생 이야기를 펼쳐나갈지 궁금하다.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비행기로 농사를 짓는 도시 스위스 로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오늘은 또 어떤 곳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지 네. 기대가 됩니다.
그 미영 씨, 여행 네. 좋아하세요?
너무 좋죠.
1년에 몇 번씩 가요?
저는 진짜 1년에 적어도 2번 이상은 네. 꼭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려고.
갑니다. 네, 해외여행은.
정말요?
네네네.
부럽네요. 그 해외여행 하면서 기억에 남는 곳 혹시 있을까요?
저는 네. 프라하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체코.
네, 체코 프라하.
체코 프라하.
네, 동유럽에 있는.
그래요. 전 세계에 여행, 물론 뭐 이제 해외여행이죠.
네.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1년에요?
네네네.
글쎄요, 요즘 뭐 한국에서 한 뭐 휴가철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좀 쉬는 날이 붙어 있을 때 보면 네. 공항에 그냥 해외여행 떠나는 사람으로
맞아요,
그냥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근데 전 세계 사람들까지 제가 뭐 숫자로 한 수백만 명, 수천만 명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여행이 조금 쉬워졌어요.
그렇죠,
한국
그렇죠.
사람들 막 비영 씨도 1년에 몇 번씩 간다고 그랬는데 저도 가끔 가는 것 같아요. 1년에 한두 번씩은. 근데 지난해 2018년이죠. 전 세계 해외 여행객을 쭉 통계로 내봤더니요. 14억 명 정도를 넘어섰네요. 유엔에 있는 세계 관광기구가 통계를 낸 건데요. 8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2018년 전 세계 관광객 수는 전년보다 한 5% 정도 늘었대요. 그래서 전 세계 인구가 77억 명이라고 하니까요. 대략 한 6명? 뭐 한 7명 중에 한 명은 해외여행을 가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진짜 많이들 다니네요. 여행 너무 좋아요.
그렇죠. 비용이 좀 비싸서 그렇지만. 네.
아니 요즘은 또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곳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남들 다 갈 때 가지 마시고 네. 안 갈 때 가면 가격이 녹아요. 아니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여행을 다니는데 어디를 제일 많이 여행하는지도 궁금하네요. 가장
그래요.
인기 있는 여행지는 어딘가요?
맞아요. 여행하는 사람 꼭 네. 한번 참고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유럽을 찾은 사람이 48%.
그러니까
여행하는 사람 중에 한 절반은 유럽 네. 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까 유럽 좋다고.
재밌는 게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국가도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프랑스였네요. 프랑스.
야, 그렇군요.
거의 한 1억 명 가까운, 그러니까 8,900만 명이 프랑스를 찾았어요.
1년에요?
그렇죠. 그 뒤를 이은 아마 한 10개 나라를 통계를 냈는데 프랑스가 가장 많이 사람들이 갔고요. 그다음이 스페인이었어요.
에스파냐.
에스파냐. 에이. 북한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가 미국, 네 번째가 중국. 그리고 상위 10개국으로 그 뒤에 이제 뭐 이탈리아, 터키, 멕시코, 독일, 태국이라는 나라도 있고요. 영국이 한 10번째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한국은 없네요.
한국은 없네요.
그러네요.
네. 근데 주로 유럽이 대부분이네요, 정말.
그러네요. 네네네. 저 예전에 베네치아의 상인에 나는 그 이탈리아. 베네치아 이탈리아를 네네. 갔었는데 네. 거기에서 이렇게 노 하나로만 이렇게 가는 배가 있어요.
그렇죠. 베네치아가 물의 네, 도시잖아요. 네, 네. 수상 도시.
네. 근데 거기서 그 배를 끄는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네네. 그거를 그 배 운전하는 기술만 배워서 평생을 그거 하나로 먹고 산대요.
그래요.
너무 부러웠어요. 참 지금 요즘 보게 되면 이 관광이 네네.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가 됐네요.
이 관광 산업으로 국가가 벌어들인 수익도 엄청날 텐데 네. 진짜 관광객이 많이 찾은 나라들은 1년에 한 어느 정도의 관광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나요?
맞습니다. 이제 국제 관광 산업이라고 지금 부를 정도로 네. 관광은 막대한 돈벌이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9년 연속 계속 발전하고 있는 성장세인데요. 현재 세계 수출 총액의 한 7%는 관광이라고 해요.
와.
2017년 기준인데요. 국제 관광은 대략 한 1조 5,800억 달러. 얼마나 많은지 저도 상상은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비교를 해보면 자동차로 돈을 번,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번 액수가 1조 4,700억 달러예요.
맞네요, 오히려.
그리고 음식, 식품을 네. 팔아서 번 돈이 1조 4,600억 달러. 그러니까 국제 관광이 자동차나 식품을 팔아서 돈 번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화학 제품하고 석유, 석탄 이런 거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 수출 품목이 사실 관광 산업이라고 네. 합니다. 이제 막대한 건데요. 이 가운데 보면 관광 수입 기준으로 보면 돈을 제일 많이 번 나라 놀라운데요? 미국이에요, 미국.
어, 그래요?
프랑스가 제일 프랑스가, 많이 간다고 했잖아요.
프랑스 가서는 돈을 잘 안 쓰는구나.
그런가 봐요. 네. 이상하게 미국 가서 돈을 많이 쓰네요.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오. 2위가 스페인이었는데 스페인이 한 740억 달러 정도 벌었대요.
네.
근데 미국이 21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스페인보다도 3배나 더 많이 벌어요.
2위보다 격차가 엄청 크네요.
비결이 정말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미국이 네. 가장 많이 벌고요. 그다음에 스페인, 프랑스는 세 번째였어요. 그리고 태국, 영국, 이탈리아 이런 순서였는데 여기에는 일본, 중국도 10위권 안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어떻게 해서 관광을 돈으로 연결하는가, 돈벌을 연결하는가 이걸 네. 좀 연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요. 네. 아니 사실 관광을 많이 가면 그 나라 사람 그 사람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렇죠.
현지인들이 겪는 불편들도 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 사람은 프랑스에 많이 가는데 돈은 미국이 많이 벌었으니까 네. 실속은 미국이
그러네.
훨씬 많이 챙긴 격이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이게 예전에 제가 들어보니까 한국도 그 해외에 나가서 해외여행을 네. 하면 외국에다가 돈을 갖다 바친다 해가지고
많이 쓴 나라 중에
해외여행 네. 가는 걸 비판하는 시각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옛날엔 그랬죠.
근데 이만큼 네. 관광을 오게 되면 돈을 버는 나라가 되겠지만
네.
관광을 계속 가는 사람들이 많은
그렇죠.
나라는 오히려
그것도 한번 그래서 예. 통계가 나와 있어요. 여행을 많이 가는 나라, 또 돈을 많이 쓰는 나라도 이제 있는 것이죠.
저 왠지 예상이 네. 약간 되는데 일단 얘기해 주세요.
어딜 것 같으세요?
거기 아니에요, 거기. 거기. 우리랑 엄청 가까운 거기.
맞아요, 예. 맞아요. 역시 중국인 관광객들이 쓴 돈이 제일 많았습니다.
아, 네.
2,700억 달러, 전체의 5분의 1이 중국 사람이 쓴 돈이에요. 그리고 14억 인구가 이제 관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중에 10%는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야, 네.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이 증가한 이유는 이제 돈 버는 사람들이 최근에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또 여행을 제한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뭐 지난 몇십 년 전부터는 여행 제한이 계속해서 완화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비자 내는 게 중국에서 옛날에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비자 내는 게 매우 쉬워졌습니다.
아.
그리고 비행기가 많이 늘어났어요.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비행기
네.
또 중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가 많이 늘어나면서 전체 중국인 가운데 한 20%는 여권을 갖고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3억 중에 20%이기 때문에 한 3, 4억 명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썼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인이 많이 쓰네요. 그리고 독일인, 영국인, 프랑스인 이런 순서인데요. 한국인은 9위 정도 됐습니다.
아, 진짜요?
나라 규모에 비해서는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네요.
한국인도. 네네.
그러네요. 여기 아마 저도 쓴 돈이 조금 들어있을 거예요.
한국인들도 관광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중국인들이 제일 많이 가는군요.
네네.
진짜 그 결국에는 좀 여권만 되면 어떻게든 해외에 나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다들
그런 것 같아요.
해외 여행을 갈 때 사실 저는 해외 간다 그러면 다 비행기만 타고 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해외를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한국은 아무래도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비행기가 아니면 해외로 갈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죠.
배.
가까운 일본하고 중국 정도 이제
네.
배 타고 가는
그렇죠.
건데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주로 비행기인데 그것도 한번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항공기. 비행기가 58% 역시 가장
제일
많았습니다.
많고, 네. 네.
그리고 자동차가 근데 의외로 많아요. 37%예요. 그리고 선박 배가 한 4%, 기차가 2% 순이었는데 자동차가 37%라 함은 아무래도
유럽이겠죠?
유럽 쪽 같은데
네.
여기는
그렇죠.
유럽에 여러 나라가 몰려 있지만
그렇죠.
가까우니까 서로
네.
자동차로 유럽에서는 서로 여행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맞아요.
생각이 됩니다.
와 진짜 유럽은 그냥 국경이 우리 아까 지나온 게 국경이래.
네.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냥 네. 너무 쉽게 국경을
쉽게
지나오죠.
다니니까 좋더라고요.
네. 혹시 북한 주민의 경우 해외 여행이 아마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짐작은 되는데 혹시 북한에 있었을 때
네.
해외여행 가신 분들 주변에 있었어요?
북한에서 해외여행이라고 하게 되면 해외여행이란 말 자체가 없고 뭐 사사여행 정도는
아,
있죠.
그래요? 해외여행이란 말은
네.
아예 없어요?
그 사사여행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중국이
네네.
대부분이고 중국에 친척이 있는 경우에 친척집에 방문하는 걸 사사여행이라고 하는데
아, 사사여행. 네. 주로 중국.
그렇죠.
친척집 방문.
그 정도가 다죠. 근데 그 정도만 다녀온 사람도 너무 부러워했었죠.
아,
그래요? 네. 한번 갔 다오면 네. 맨날 그 사람 불러다가 밥 먹이면서 어땠냐
물어보고,
예.
아.
그랬었죠.
아, 그랬군요. 그런데요, 사실 북한에서도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이 조금씩 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사사여행자들, 예, 사사여행자들이 또 뭐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으로 여행을 가는 중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이제 해외로 조금씩 가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반대로 해외에서 북한으로 가는 거죠. 혹시 북한에 있었을 때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해외에서 여행 온 사람.
그렇죠. 북한 국경 지역에서는 이런 네. 중국인 여행자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한 관광 네. 상품들이 꽤 있어요. 뭐 공연을 한다든지 뭐 물건을 네. 판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네. 최근에 늘었다가 얼마나 늘었는지도 궁금하네요.
글쎄요. 일단 북한 통계네요. 국가관광총국이라는 곳에서 통계를 냈는데 지난해니까 2018년도예요.
네.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오.
생각보다 많은 숫자였어요.
맞네요. 네. 네.
물론 그중 중국인이 90%. 그러니까 다 중국 거의 중국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긴 그러네요. 합니다. 그래서 올 봄부터는 북중 접경 도시인 중국 단동에서 평양으로 가는 국제열차가 거의 대부분 만 원이라고 합니다. 꽉꽉 차서 들어가고 있고요.
돈 만 원 아니고.
꽉 사람이 만. 꽉 찼다. 만자 한자어로. 그리고 중국 관광 버스가 평양역 주차장을 연일 가득 메우고 있다. 그러니까 버스로 아예 직접 가나 봐요. 기차 안 타고.
네.
그래서 평양까지 버스가 이제 간다는 것 같고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평양의 주요 관광지에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중국 신문에 실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형 그 매스 게임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그러는데 집단체죠.
네.
그다음에 예술 공연 이런 것으로 유명한 인민의 나라에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고 있다 이런 보도도 중국 신문에서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중국 관광객이 갑자기 네.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글쎄 저희들도 그게 궁금한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 20 그리고 21일 평양을 방문을 했는데요.
네.
그 이후에 특히 늘었다고 하네요. 그 대목이 좀 눈에 띄어요.
네.
그래서 일본의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시 주석의 방북 이후에 북한 방문 관광객을 500만 명으로 늘리라고 여행사에 지시했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9월 20일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최근의 일이에요.
네,
지난 한,
네, 네.
뭐 한 두세 달 이때예요. 그래서 아마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한 470만 됐거든요.
좀 줄었죠? 지난해.
많이 줄긴 했죠.
네.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2018년도에 한국을 온 관광객 수가 한 470만 명인데 대략 그 정도 규모인 거예요. 500만 명이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국 뭐 길림성, 훈춘시 이런 데에는 조선족 소식통들이 어떤 소식까지 전해오냐면 지난 7월부터 시진핑 주석의 지시로 북조선 관광이 상당히 활성화됐다. 심지어는 공무원, 또 학교와 유치원 선생들까지 무조건 북한 관광에 나서라 막 이렇게 의무화하는 그런 네.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그렇지 사실 500만 명을 가라고 하면 저쪽 내륙 쪽에 있는 중국 사람들은 좀 가기가 쉽지 않을 거고 그러면 아무래도 동북 삼성 쪽 사람들이 많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주석이 내린 지시니까 아마 네. 상당히 동원해서 관광을 가는 그런 분위기도 있나 봐요. 그래서 소식통이 그런 얘기도 했대요. 그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서 관광으로 조선을 도와야 한다 하면서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네, 그래요.
네.
사실 이렇게 국가가 장려해가지고 어디 해외 여행 보내준다 이러면 되게 고마워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네. 저도 한국 사람이 됐는지 이렇게 정부가 관광을 이렇게 네. 가라 말아라 지시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네요.
네, 그러게요. 어쨌든 이게 사실 유엔 제재 때문에 지금 수출이 잘 안 되잖아요. 석탄
네.
광물 수출 때문에 통치 자금도 좀 부족하고 북한 당국에 돈이 좀 없는 상황인데 중국이 이런 식으로 관광객을 통해서 도움을 주면 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북 제재로 인해서 사실 북한이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의도적으로라도 네. 여행 산업 지원 정책을 지금 중국이 펴고 있는 거예요.
거죠.
북한 당국을
네.
위해서. 그러면 북한 당국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일단 북한 당국이 그 수출 금지 때문에 사실 북중 무역 규모 자체가 절반으로 거의 줄었고 특히 수출은 아마 90% 줄었거든요.
네.
근데 중국 관광객이 한 사람당 한 300달러 정도 진짜 조금 쓰는 건데 300달러 정도 쓴다고 계산을 하면 500만 명일 경우에 한 15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오.
그러니까 정말 막대한 규모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북한의 대 중국 무역 적자 한 23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무역 적자의 상당 부분을 이 여행으로 메꿀 수가 있는 상황이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규모라고 봐야 되겠죠.
이 북한이 진짜 여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러네요.
사실 중국처럼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가라 말아라 하지 않더라도 북한을 제일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 아니겠어요? 네, 네, 아마 네. 북한이 정말 이렇게 그 여행 자유화를 실시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네. 한국에서는 너도나도 아마 북한에 가고 싶어 할 테고
많이 가죠.
네, 거기 가서 어떤 나라에서보다 돈을 많이 쓰고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도 네.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사실 70년 동안 남과 북 또는 전 세계 주민들과의 교류를 사실 막아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북한 주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걸 좀 자유롭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밖에 좀 마음껏 나갈 수 있게
네.
네, 그런 시대가 얼른 오기를 좀 저는
네. 일단 북한 주민이 나가든 네. 여기 한국 사람이 들어가든 네. 이렇게 외부 사람들과 계속 접촉하면서 좀 네. 눈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 주민에게 여행의 자유가 주어지는 그날이 어서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 달려라 세상 밖으로 이강규 대표님과 오늘 얘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살며 생각하며 존경받는 부자의 삶 과거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 채부잣집이라는 유명한 집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3대를 넘기기 힘들다고 하죠. 하지만 채부잣집은 무려 12대에 거쳐 만석군을 배출했습니다. 채부잣집 하면 조선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그건 단순히 재산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 집안의 대대로 내려오는 특별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채부잣집은 어떤 가르침을 지키고 실천한 걸까요? 지금부터 경주 채부잣집으로 찾아가 봅니다. 신라 천년의 수도였던 경주. 이곳 교동 69번지에 그 유명한 채부잣집이 있습니다. 채부잣집이 경주에 자리 잡은 시기는 약 200년 전입니다. 재산이 쌓이면서 이 집을 찾는 사람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이 있었습니다.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둘째,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셋째, 찾아온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라. 넷째,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들이지 말라. 다섯째, 최 씨 가문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어라. 여섯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이 가르침을 채부잣집 후손들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조선시대 진사라는 신분은 어떤 관직이 아니라 시험에 합격했다는 자격증과도 같았습니다. 채부잣집 자손들은 그 이상 높은 관직에 오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사만 9대째 배출한 걸 보면 꽤 철저하게 이 가르침을 따른 모양입니다. 조선시대 때 당파 싸움이 심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가 가문이 멸망하는 사건을 보면서 후손들에게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남겼을 겁니다. 재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왜 만석 이상은 모으지 말라고 했을까요? 조선시대 만석군이면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돈이 돈을 낳아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채부잣집은 만석 이상의 돈이 모이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당시 소장료는 수왕량의 7에서 8알을 받는 게 관례였다고 합니다. 채부잣집이 당시 관례대로 소장료를 다 받으면 만석이 넘어가니 소장료를 5할 내지 그 이하로 낮췄다고 합니다. 당연히 소장농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흉년에 논밭을 사들이지 말라고 한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조선시대 때 흉년이 들면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비싼 고리대를 얻거나 그것도 안 되면 헐값에 논밭을 내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돈에 눈이 멀면 얼마든지 논밭을 늘려 재산을 불릴 수 있었겠죠. 하지만 채부잣집은 이런 행동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쌓은 재산은 원안으로 되돌아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채부잣집은 흉년이 들면 곳간에 있는 식량을 풀었습니다. 주변이 굶고 있는데 나만 혼자 배불리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해 곳간을 열었던 겁니다. 당시 채부잣집의 한 해 소작 수입은 입살 3천석 정도였다고 합니다. 천석은 집안에서 쓰고 천석은 찾아오는 손님에게 접대하는 데 쓰고 또 천석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썼습니다. 이 때문에 채부잣집의 명성은 조선 팔도에 퍼졌다고 합니다. 재산이 많았지만 탐욕스럽지 않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봤고 절약하고 행동을 조심했던 채부잣집. 이 가문이 12대에 걸쳐 부를 누리면서도 존경을 받았던 건 도덕을 지키고 가진 만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부활의 생각이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